지난 4주 동안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은혜를 주일마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 하는 네 번의 그 시리즈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선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십자가에 헐써 흘리신 대속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 네 번의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이고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요, 복음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구원받기 전 before와 구원받은 후 after를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new creation, 다시 그냥 창조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거듭났다, born again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new creation이라고 하는 말은 new beginning이라는 뜻과 같은 맥락입니다. 말하자면 뭐냐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와 신앙이 복음이라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눌 것인데요. 구원의 결국이 영생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너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행기 안에는 낙하산이 있는데 이 낙하산이 거기에 유일한 구원입니다. 비행기가 가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낙하산을 이제 매든지 잡든지 해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배 안에는 구명정이 있습니다. 배 안에서 배가 파산될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 것은 구명정.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구원이란 말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안 들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사시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구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말하자면은 구원의, 예를 들자면 도구인 낙하산이나 구명전이나 브레이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혜의 결국이 영생이라면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자 될까봐 조심하라. 같이 우리 한번 목소리로 시작. 부자 될까봐 조심하라.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이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아멘 좀 해야 돼요. 제가 우리가 아침에 카톡으로 단체방에 아침 말씀 묵상을 올리는데 우리 교회 단체방에도 올리고 혹은 제게 보내달라고 전화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도 올립니다. 그런데 힘과 용기가 있고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 아멘 하트를 막 올리고 이럽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왜? 원래 인간은요, 여러분요. 우리 안에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 다음에 내가 살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에 영적인 민감성이 없으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 우리가 비유라고 하면은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헬라어가 많은 단어가 그렇듯이 파라하고 볼레라고 하는 단어가 딱 싹둑 잘라져 있어요. 파레라는 말은 뭐냐면은 옆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프로페서 이렇게 할 때에 프로란 말하고 패서란 말은 갈라져 있는 것이 이 헬라어의 이 단어 내용이에요. 사실은 영어가 여기서 사실 나왔어요. 이 프로페서란 말은 프로는 앞에서, 패스란 말은 말하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프로페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볼레라는 말은 뭐냐면은 옆에라는 말인데, 파라는 여기 볼레란 말은 뭐냐면은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옆에서 던지다 하는 말이 비유예요. 비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려운 영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딱 하나 세워놓고 이 주제를 바로 말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예를 들어서 탁 던진다는 거예요. 던져서 그걸 알면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 비유가 어떤 말씀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왕이 입을 만한 옷을, 고운 배도 배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고운 배옷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무슨 사생활 일을 하는 사람은 고운 배도 배옷을 입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줄 꺼야 될 것이 여기 있어요. 버려진 채라는 뜻이에요. 자, 헌데라는 말은 뭐냐면은 몸에 상처가 너무 많이 나가고 막 그냥 부스럼 같은 이상한 게 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피가 나고 그냥 뭐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근데 이 사람은 나사로인데 가끔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잘 안 돼서 개들까지 와서 이 나사로의 헌대를 막 핥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이 이끌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유대인들은 죽으면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곳에서 있게 됐는데 부자가 눈을 떨어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고 그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소리를 질러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사로 좀 시켜서 손가락에 물 좀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나는 이 불 속에서 지금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야, 손가락에 물 찍어가지고 너 혀에 갖다 댄들 뭐 이렇게 해갈 뭐 갈증이 해결될 것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뜻밖의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 뒤를 뒤돌아봐라. 너 삶을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 않느냐. 근데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지 않느냐.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금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은 우리와 너 사이에 지금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너에게 건너갈 수 없다. 그리고 너도 여기로 건너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의 작은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작은이란 말은 없습니다. 소원 좀 들어달라. 저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오형제에게 제발 나사로 좀 보내서 경고 좀 해주세요. 절대로 고통받는 이곳에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듣고는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소리칩니다.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면 그 사람들 마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자가 가서 전한다 해도 안 들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는 사람이 죽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로 영혼 구원, 전도를 할 때 인용하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보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자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인데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했거든요. 그럼 뭘 들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들었는지. 그럼 어디를 또 읽어야 되냐면요. 다시 16장 1절을 읽어와야 합니다. 16장 1절. 그걸 읽어와야 돼요. 자,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주인이 자기 종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이 종이 자기 재산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불의한 곳에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가서 그동안 자기가 돈 빌려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돈을 막 깎아주는 거예요. 갚을 돈을. 깎아주고 난 뒤에 결국은 파이어가 되고 나면은 자기가 나중에 살아갈 대책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딱 내려요. 그게 뭐냐면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 이야기가 비유로 오늘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부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여러분, 이 부자가 누구를 지칭합니까, 지금? 돈 많은 부자, 이게. 예. 여기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하는 거. 바리새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데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분리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너무 잘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않고 산다.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이 많이 안겨줘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돈이 많고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쉽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축복받는 삶, 성공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런 생각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음이 약속한 구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음과 동떨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14절과 18절 이 사이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 된 것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해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그 바로 앞에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것도 자도 가늠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되고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율법을 한 부분만 딱 적용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싫으면은 율법에 아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했는데 아내가 싫어.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그 꽃돌이 하나 잡아가지고 빨리 이혼 정서 써주고 그 아내를 버리고 그래도 자기는 선하다, 율법을 잘 지켰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내가 밥을 조금 늦게 차려줘도 남편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이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쓱 주고 쫓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 예. 율법의 시대에 안 살니까 참 정말 여러분 자매님들은 너무너무 사실 감사한 것입니다. 요즘은 남편이 밥을 달라고 해도 겨우 알아서 차려 먹으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예예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다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오케이. 20절. 자, 그런데 중요한 여기.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뭐라고 시작? 버려진 채. 자, 여러분. 여러분, 이거 여기 주목해야 돼요. 줄을 닦아야 돼요. 예. 버려진 채. 그런데 그 앞에도 보면은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아내를 뭐라고요? 버렸다 했습니다. 버렸다. 버렸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구원에 대한 착각을 드러내는데 성공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버리는 것, 예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난과 장애, 질병 있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뭐냐면은 물질을 자기를 위해 살고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놀고 산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버려진 채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부자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가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지금 잔치하고 착각하고 그냥 즐겁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욕되게 하는 자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존중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는 가난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를 다른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과 맥락을 같이 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진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 말씀은 항상 야고보서 2장 5절하고 13절하고 딱 같이 이렇게 맥락을 이어서 읽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단순히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임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칼라, 신앙의 색깔, 이걸 점검하고 회개로 촉구하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 선생 참 랍비라는 선생이 참 웃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이렇게 큰 복을 받지 않았느냐? 돈도 많고 건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비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은 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병든 자가 예수님의 주위에 많이 모여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이 아이들이 막 몰려왔어요. 상상이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 옷도 거념하게 입고 위엄도 막 그냥 갖고 있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 곁에 가기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소망을 갖고 싶어서.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비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잠깐만요. 뭘로 받았다고요? 돈으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시작. 화 있을진적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태복음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빠져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똑같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것을 내적인 것을 표현했는데 누가 보면 그게 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작들이 그냥 가난한 자, 버려진 자 이런 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배척당한 자, 거절당한 자, 고립감을 느끼는 자, 상처 입은 자, 의지할 데가 없는 자, 부당한 일을 당한 억울한 자 이런 자가 너희는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인데 크다 상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 거지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비유는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데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말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라.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같이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예, 구원의 결국이 영생이라면 부자 될까봐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동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정말 어떤 의미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 되는 것, 여기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재물을 내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 내 것이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가난하려고 애써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예, 머리가 나쁘거나 혹은 형편이 안 좋거나 이런 것, 그 모든 것들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마세요. 예, 부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번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능력하고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부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혹시 세신사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세신사. 세신사. 이민을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세신사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욕관리사입니다. 목욕관리사도 잘 모를 겁니다. 그게 뭐냐면 때밀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문화의 아주 어떤 의미에서 세상 문화를 따라서 언어가 많이 변천하는데요. 세신사, 이것은 때밀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 직업인데. 그런데 세신사라고 해요. 좀. 요즘 그래서 그전에는 목욕관리사라고 했어요. 목욕관리사가 뭔지 몰랐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때밀입니다. 제가 저 비하하는 말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특별히 또 영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뭘 했느냐면은 세신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이 이제 부인이 그 세신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잘 벌리더라는 거예요. 돈이. 아, 세신사가 돈이 잘 버는가 봐요. 예. 자, 그래서요,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10년만 내가 이걸 하고 돈을 벌어서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도 그때 가서 좀 열심히 하고 당분간 좀 신앙생활을 쉬고 그래서 내가 주일도 좀 쉬고 일을 하겠다.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예, 많이 벌었어요. 예. 여러분,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얼마 돈을 버는지를 캐시로 막 벌었어요. 근데 돈이 딱 맞았는데 이제는 드디어 멋진 신앙생활을 하려고 딱 생각했어요. 근데 돈 버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좀 편하게 좀 몸을 좀 이렇게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보여듭니다. 어떻게 돈 많은 것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그 저기 로또 같은 거 당첨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든다잖아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친척들을 모여들고 막 이런다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자꾸 돈이 많으니까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람 소리를 듣다가 돈을 부풀리면은 투자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하고 해서 거기다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자, 그때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분이 그때 하루 내내 울면서 내가 이제는 뭘 위해서 살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전에 했었는데 하는 생각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즉시로 마음의 의지적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가 생각을 못했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찬송했던 것이 있는데 만일에 내가 정말 그렇다면은 나 이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내가 예배생활, 신앙생활 다시 하겠다 하고 다시금 은혜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기준에 속지 마십시오. 한국의 어느 정치인이 먹사니즘, 잘사니즘, 말도 되도 않은 이야기로 국민들의 영혼을 강탈하고 미국의 어느 정치인이 미국 황금 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국민의 마음을 미혹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기복주의적 신앙이 유포될 때에 위험합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 물질적 풍요가 신학적으로 정당성으로 부여받을 때에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어제 할렐루야 대승에 오셨던 강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은혜가 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웠냐? 먹고 살만하니까 어려웠다.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왜 그랬냐? 먹고 살만하니까 어렵다. 맞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기도라는 단어 그 대하여 400번 정도 말합니다. 근데 돈에 대해서는요 무려 2000번 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의 파워, 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미국 사람도 돈 좋아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돈을 셀 때는 미국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샌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돈 채는 법을 지금 연습하기 위해서 돈은 캐시가 없고 제가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할렐루야 성에서 그 강사 목사님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땅 묻혀가지고 착착착 돈은 내 거 쓴대요. 이렇게 샌대요. 근데 자기가 미국에 처음에 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하! 돈에 대한 태도가 한국 사람은 내 거 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세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돈 아니니까 여러분 자유의지의 시간을 줬습니다. 자유의지와 시간,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은 시험의 시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성경에 딱 한 문장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엄중히 경고한 우상숭배의 형태는 만몬숭배, 즉 재물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하는 태도, 자세입니다. 우상숭배의 파괴력은 결국은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라고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장과 사탄의 주장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전이었던 우리의 구원은 첫째 하나님의 예정하심, 선택하심으로 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행기 안에 낙하산이 바로 구원입니다. 배 안에 구명정이 그냥 구원, 복음입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복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차는 비슷한 차가 좋은 차가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엔진을 이겨야만이 좋은 차입니다. 만일에 브레이크가 엔진을 이기지 못하면 그 차는 그냥 사고 나서 죽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면 나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삶을 정리할 것인가? 낙하산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결국이 영생이라면 부자 될까 봐 조심해야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은 너무너무 낮습니다. 낙타가 바늘 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정도이니 사람으로는 안 되고 누구 힘으로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모자랍니다. 오늘 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잔치하고 즐겁게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를 버렸댔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하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부자, 아브라함의 앞에 부탁했던 부자, 음부에 가 있는 부자, 오늘 이 말씀 맥락하고 연결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론적으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떠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곳에 마음을 너무 빼앗겨서 부자 될까 봐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상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국이 영생, 이 은혜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고 삶을 정리해야 되는 것은 한번 보는 것은 부자 될까 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